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타이틀이죠. 하나 더 붙었습니다. 로고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 기록이 요한복음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21장에 왔습니다. 로고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설교의 빈 무덤, 목격자,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심, 이세 가지 데이터에 연연하여서 나의 믿음을 확정하려 들기보다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활의 삶,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부르심, 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제자 11명도 아니고 오늘 7명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입을 열지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다른 제자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가죠 뭐.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일곱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채지 못했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소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책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형님, 주님이십니다라고 했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50칸, 혼 100m 불과한 거리이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지고 오셨는 것 같아요. 근데 생선이 더 필요하대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습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누구시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주십니다. 수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었던 때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죠. 이번에는 부활 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집필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적었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았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정언에는 500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두 제자가 안드레와 익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죠. 요한복음의 집필과 작가는 특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특이한데 자기가 쓴책 처음에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소개합니다. 글쓰기 학원에 가면 암호 같은 수법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 게바라 하리라 했죠. 맨 처음에 소개했던 이름을 이제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 15, 16, 17절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의심해 봤습니다. 당시 책이 유통되면서 복사본이 있었고 저자가 익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첨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은 내가 쓴 거야 표시를 해 두려면 이렇게 암호 같은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검색어 시몬 베드로를 치면 마태 누가복음에는 딱한번 사용하고 마가복음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무려 17번이나 시몬 베드로 그 복합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소환할까요? 15절 모두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세요. 또두 번째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또내 양을 치라 하셨죠.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불편합니다. 근심하며 말하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Feed the flock, act as a shepherd. 요한복음 강해 설교 지나왔지만 선한 목자 설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양을 치는 자, 목자죠.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만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장 7절에 먼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뒤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싸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싸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캐릭터 둘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목동과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회적 지위 때문에 조크처럼 사용되는 캐릭터들이지요. 목자와 여인들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평판이 안 좋은 소셜 그룹입니다. 목동들은 술을 마시죠. 양떼를 몰면서 밀밭이나 보리밭을 헤집고 가버리죠. 또 칼, 창, 활 같은 무장을 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크를 나누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아, 저 녀석 목동이네라고 가리키면서 목동 조크가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가요? 네. 목동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비유를 드십니다. 선한 목동. 한 마리 양을 잃은 목동 말입니다. 깊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는 지나왔던 골짜기로 잃은 양한 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목동뿐만 아니라 동전을 잃어버린 경솔한 여인의 비유도 곁들입니다. 덤벙거리던 한 여인이 부지중에 동전 하나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슬픔이 큽니다. 네. 비유의 급선은 이거예요. 껄렁한 목동과 얼빠진 여인의 신발에 예수님의 발을 넣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을 목자로, 여인으로 비유하실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만의 방식이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채 방치된 자는 없다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어. 그 다음은 뭔데? 즉, 죽음이 마지막 끝인가? 아니죠. 따져보면은 성도님들 모두가 발견된 자들입니다. 제가 발견되기 전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서 용기야 외치면서 그내 이름이 골짜기로 퍼지는 산울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구덩이에 빠져서 절벽에 떨어져 부상당한 채 숨을 헐떡이는 불쌍한 양한 마리였습니다. 그러한 내가 언제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나요? Never. 그저 나는 집요한 우리 예수님 목자의 수색에 발견된 것뿐입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어 빠진 웅덩이, 내가 스스로 방황하다 공동체에서 멀어졌던 겁니다. 이젠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우리는 발견되었습니다. 비유에서 껄렁한 목동이든 얼빠진 여인이든 둘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자신도 헤어날 수 없을 수 있는 더 깊은 웅덩이 십자가에 빠질지언정 우리를 찾되 집요하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잃어버림, 실종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걸렁패 목동의 옷 손수 입으시고 신발 손수 신으시고 지팡이 손수 잡으시고 그 침침한 골짜기로 직접 찾아 나서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동전 한 입은 스스로 아이고야 난 실종자구나 생각하겠지만 찾아 나서는 여인에게는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기필코 찾아야 할 대상입니다. 숲속에 잃은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집안에 잃어버렸습니다. 장롱이 있죠? 서랍이 있죠? 찬장이 있으며 다 뒤지면 됩니다. 못 찾을 것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 반드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동전이 되었든 양이 되었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로또 대박 터뜨리는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아시고 사랑하시고 찾으시리라는 또 찾아서는 정말로 기뻐하시리라는 그 소망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누가 더 크냐 다툰 적이 있었어요. 이 다툼은 제자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 너, 우리끼리 다투어 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고 너는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처럼 옆에 있는 어린 요한을 보고 사랑하는 그 제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발견되어질 존재인 우리 문제가 아니라 찾아 나서시는 목자가 여인이 처리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옵니까? 양을 치는 자, 양을 먹이는 자,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자의 역량에서 오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는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양을 모아서 한 우리에 안전하게 드리는 목자의 사안이지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함께 리유니언해서 만나서 우리 안에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 말입니다. 목자들, 여인들, 예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확인되십니까? 마치 내 말고는 아무도 이 방에 없고 나와 주님만 독대한다면 나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동전 하나에 주목하십시오. 나와 주님과 일대일 대면하게 될 귀중한 존재라는 것. 도마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도마 자체로 귀중한 존재이니까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신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목자의 삶, 앞으로 어떤 미래가 보입니까? 네, 죽음입니다. 아니, 죽을 수 있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러시죠. 나를 따르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겠죠? 그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는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죽는다는 뜻이죠. 부활의 증인의 삶은 부활이 없다는 반대에 부딪힐 게 뻔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 앞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굳게 서라, 당부한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혹은 게바, 반석입니다. 그러나 반석이라는 이름 주신 분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십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읽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미지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명하시면서 베드로, 네가 예전엔 어부였지. 그래, 이젠 직업을 바꾸자. 역할을 바꾸자. 내가 예전에 너를 반석이라고 불렀지 않니? 사실은 내가 반석인 것너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의 또 다른 역할, 목자가 되거라. 먹이고, 입히고, 케어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내가 목자로서 하던 일, 네가 하는 거야. 당시 그렇고 그런 부류인 멍하게 동전 잃은 여자요. 껄렁하게 술주정했던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션은 끝까지 찾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를 상징하는 바위,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 그 이름 위에 목자의 일을 감당해다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의 말씀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나요, 우리요, 교회요, 크리스찬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반석 위에 우리들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기록된 성경, 팩트체크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징이요, 비유요, 심벌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토리도 많습니다. 메시지 전달의 최고봉 스토리로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 토픽은 영원히 갑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베드로야, 이제 네 차례다. Do you love me better than these men? 주님에 대한 사랑?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이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남은 인생을 이런 사색과 고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에 성도님들의 생을 모두 거십시오. 여러분들은 양이요, 동전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중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슬픔의 순간 맞죠? 그러나 그 슬픔은 주님을 사랑했기에 흘리는 슬픔일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 피곤한 영혼을 들어 올려 자유롭게 해주는 소망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로고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확실하다면 잠시 미아가 되었던, 실종되었던 내가 발견되었다는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도 발견되어야 할 양과 동전을 찾아 나서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양을 치는, 양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베드로처럼 부르셔서 목자로 불러주셔서 양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양을 먹이게 해 주옵소서. 죽음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